자, 요도 11절을 보면은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사실을 표적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 안에 7가지의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표적이죠, 지금 이게.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는 10장까지는 그러고 10장까지가 11장까지가 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13장, 이제 12장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입성을 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하였던 내용과 이가 무관하느냐?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럼 어느 누구도 이건 살아나리라고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느냐? 그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믿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너가 산다. 그러니 어떤 경우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 그 중에서 목사, 은퇴할 목사 생각 한번 해보시오. 얼마나 불쌍한 인간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는 성도라면은 우리 모두는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 자체를 알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가 결정이 난 거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진정한 주님 앞에서의 소망과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 삶을 하루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오늘 아침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것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한 것이냐? 25절과 26절의 내용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25절 우리 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자, 그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20장 31절에서 말씀하죠. 우리 자 31절 다 같이 다 돌아봅니다. 자, 갑시다.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그 표적을 일으키는 것은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 거기 둘러선 자들을 1차적으로 위함이고 2차적으로는 성경을 읽고 믿는 우리를 위함이지요.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서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죠. 26절에. 그렇죠? 영원히 죽지 않다. 예. 영원히 죽지 않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살려내는 바로 참 생명이요 그리고 부활을 주시는 분이요 부활시키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지요.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를 딱 해보려면 잘 보세요. 지금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잘 들어야만 이게 여러분과 제가 믿어지게 되면 새로운 힘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 내가 진짜 껍데기로 살았구나. 예? 목사인 나도 정말 이것을 내가 안다고는 했지만은 또 알았지만은 이것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한 생명으로 역사가 그렇게 잊지를 못했던 것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알게 되면은 이게 내 인격으로 믿어지게 되면은 그냥 순간순간 살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 자체가 불쌍하게 보인다, 내가. 예.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껍데기로 살아가는 뭘 보면은 말을 하지 못해도 내 속에서 야, 저러면 안 되는데 정말 부활을 안다면은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2장에서 보면은 2장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척결시킵니다. 와서 보니까 돈을 바꾸고 또 비둘기를 팔고 양과 염소를 팔고 하는 이러한 장사꾼의 집이 성전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다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를 날려버리고 짐승을 쫓겨보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네가 도대체 누군데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얼마나 신경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대뜸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상조차, 오늘 우리가 와서 이 교회 없애버려라 그런다면 목사 나를 놔두겠어요? 이거 다 불질러버려라 그런다면 나를 놔두겠냐 그 말이에요. 노예법에다가 세상법에다가 그리고 총회법에다가 해가지고 나를 바로 목사인 이 목사를 없애버릴 겁니다. 그런데 46년간이고 그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다시 70년 바벨론 포로에 돌아 다시 지었던 이 성전이고 오직 성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표가 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은 육적으로는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모르면은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상대방을 대하게 될 겁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받기식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이것처럼 불쌍한 자가 없어. 그런데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는 내가 섬기고 내가 베풀고 내 것을 내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이게 너를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내 마음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기 때문에 그러기에 예수님은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헐어버리라 했던 것은 이 성전 전체, 헤론 전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성소, 이것을 없애버리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성전들과 함께 모든 것, 이 보이는 것을 생각한 것인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해답이 무엇이냐? 성전된 자기 육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제자들이 안 거예요. 그것도 부활하고 난 후에. 그러면 구약의 성전은 무엇을 내다보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으면은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수님의 성전의 실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헐어버린 또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이렇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고 금등대가 있고 그리고 앞에 보면은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땅 여기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럼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에는 무엇이 있어요? 광야 때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그 앞에 뭐 있냐면 두 개의 돌비 십계명이 있어요. 거기에 또 뭐 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런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그러면 이 성소는 이 땅에 천국을 의미할 수 있어요. 지성소는 천상의 천국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럼 들어가서 뭐 떡상이 있는데 거기에 떡이 12개가 되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왜 금등대에 그 불이 환히 밝혀 있어요. 그리고 이 벽은 전부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찬란하죠. 그리고 이 하늘을 이게 보게 되면 천정을 보게 되면 청색, 자색, 홍색, 하늘에 꽃, 배시로 천사들이 나르는 것을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앞에는 보게 되면 뭐예요? 바로 이 천사가 딱 지키고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떡상하고 그리고 금등대하고 향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향단은 향을 피워서 이 땅에 백성들의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이 향은 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연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의 기도자이다, 중보자인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떡상은 무엇이냐? 광야에서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40여 년간을 먹여준 이므로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자체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진리의 빛을 비춤으로 어두움의 세상을 비추는 참빛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이지요. 그럼 정의해 보면은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요. 진리의 빛을 비치지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럼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잖아요. 이것은 곧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자신이 생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는 마른 지팡이였는데 싹이 난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 부활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였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죠. 이 부활이고 생명인 이 주님이 어떤 분이냐? 언약을 맺어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십계명이 언약의 근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라고도 그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의해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뭐예요? 부활이고 생명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막 전체는 지금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표하고 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성막으로 표현되었던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장에 또 뭐가 나와요? 2장에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그 혼인잔치가 거기에 보니까 뭐예요? 잔치집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되고 그 상징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기쁨의 잔치인데 떨어져 버렸어. 떨어져 버렸다는 거 하나 있다 그러면은 잔치가 너무 무미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빈 항아리가 여섯이 있어요. 이 빈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물을 손을 씻어야 되는 정결 예식을 하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그 여섯 개의 항아리에 그런데 비어 있어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겉으로 씻은 것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 우리의 영이 변화됨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교의 모습과 그 율법의 지금 무가치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무가치예요. 예.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게 한마디로 뭐예요? 이것은 빈 항아리와 같은 유대교 자체를 무엇을 고발하고 있느냐? 너무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미하고 그리고 이것은 아무런 구원에 대한 부분에 가치가 없는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랑이 있어. 신랑이 있는데 신랑은 포도주를 가지고 올 만한 능력도 없어. 그런데 이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 주니까 그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그 주관자가 뭐라냐? 신랑 좀 오라고 그러시오. 그러니까 신랑이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신랑에게 보통 잔치를 할 때는 처음에는 좋은 걸 내놓았다가 나중에는 좋지 못하는 것을 내놓는데 도대체 이 집은 어떤 집이기에 이렇게 좋은 것을 오래도록 놔두었다가 이렇게 내놓느냐? 한마디로 뭐예요? 신랑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럼 이것은 곧 뭘 이야기하느냐? 자, 여섯 개의 항아리에다 채우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포도주가 되었다. 화학적인 변화를, 완전한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빈 껍데기와 같은 그러한 유대교는 이제는 제거되어야 될 걸 이야기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곧 누구냐? 이 혼인잔치에, 장차 혼인잔치에 신랑 되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 장차에 신랑으로 오실 그분이 지금 왔어. 그래서 장차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그 혼인잔치에 신랑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는 어때요? 풍성한 포도주였고 그 질은 최고의 질이었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겉으로 씻는 그런 더러움이 아니라 이 마음의 더러움을, 이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그의 마음속에 그의 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영원한 기쁨과 참 기쁨을 자기 백성들을 부활시켜서 끌어올려서 잔치 자리에 바로 참 신랑으로 서실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알 겁니까? 이걸 지금 현대의 신학에서 가지고 현대 교회에서 있는 부분들도 붙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 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현장을 어떻게 믿겠냐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는 부활하고 승천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이 와서 닿지를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되고 복을 받고 이런 물질도 됐습니다. 간증하면 아멘하고 정말로 교회가 뜻을 싸고 난리지만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게 되면은 목사님 너무 어려워라. 자, 6장에서 보게 되면은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임금을 왕을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생명의 떡이다. 도대체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인데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니 이건 말이 안 되는 놈 소리고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워서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떠나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가기 시작을 하면은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진 자는 이게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내 물질과 내 건강과 그리고 이 세상에 잘 사는 것과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그 껍데기와 같은 그게 되지요. 되지만 껍데기와 같은 이것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종교인의 모습은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다 저는 들려지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의미를 다 알고. 예.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환자를 치료된 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를 위임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음성을 들은 자는 다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살아나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멸망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현장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43절에 보면 나사로야 나오노라 이 말씀을 하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노라 이 말은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에 아파서 죽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안 가세요. 그리고 머물러 있다가 한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가면서 하신 말 죽은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잔다 그랬습니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어서 냄새가 나고 있어. 마리아와 마르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썩어 문드러져 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예. 그런데도 마리아는 뭘 믿었냐.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바로 우리 마리아의 내 오라버니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22절에 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냐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2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럼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오빠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니까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입에서 탁 나온 말이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39절에 그러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한마디로 뭐 돌을 굴러내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주님이 옆에 계신 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저부터 이론은 잘 알고 있고 지식으로는 말을 하고 있는데 내 자식들 앞에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오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만들고 그들에게 부활신앙을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만, 귀에 들은 것만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혜수는 한 해 한 해 가면서 여자분들한테 화장빨이 받지 않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전립선에 걸리기 시작을 하면서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 아니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것 보고 살려고 새벽을 깨운 자가 아니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이 삶이 눈물의 삶이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얼마나 좌절되어 있고 나는 이제 다시는 오라버니 볼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내 말을 네가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지 않느냐. 예, 보리라 하지 않느냐 하니까 돌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그예요. 이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음성이 누구에게 왔어요? 영으로 살아있는 그 영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영이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잖아요. 그 영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육체가 완전히 변화되어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살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수위를 두른 채로 나온 거예요. 풀어서 다니게 해라. 자, 여기서 이런 말씀입니다. 죽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죽은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렇게 싸움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자,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나야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인 사실을 증명을 해준 것이고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실 부활이요 생명인 걸 자기 자신이 보여주는 것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곧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맞다. 무덤 문을 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굴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20장 1절에 죽은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굴려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께 나사로야 나오노라 부르니까 살아서 나왔는데 돌이 굴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를 만나주셨습니다. 마르다가 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0장에 또 8일 후에 나타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도 21장에서 또 실패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도 때로는 우리는 뭐예요? 또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우편에다 던져라 하니까 153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고기를 구워놓고 그리고 어때요? 그들에게 이 대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떡과 고기를 먹게 한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너무 괴로우니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지도자를 세운 것이에요. 이 땅에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에게 목양을 위임시켜 주신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무엇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초장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먹어야 될 그 풀이 무엇이냐? 그 양식이 무엇이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우리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의 몸은 죽을지라도 영은 살아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소망되게 만든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8장 이제 맛이 너무 맛있게 나기 때문에 이제야 속에 조금씩 들어간 모양이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생활인 모양이구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어떤 경우도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주십시다. 우리는 이 몸의 지체입니다. 뗄라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한다면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소리 없으면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이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넘어서서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들어갑시다.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시디 2장에서 열흘이 지난 다음에 불과 같은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완벽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가서는 정말 사도행전을 많이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주여 내 마지막 목회에 말로만 되어지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 다 함께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창조교회가 세계적으로 이미 세대 통합 예배 3대 동일 신앙이 되어 있는 것이 세계에 있는 학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듯이 그보다도 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니 정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능력이 오늘 아침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